예, 실존주의 철학자의 선구자라고 할수 있는 슈렌 키에르케고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1855년 11월 11일 4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그의 장례식은 같은 달 18일 날 열리게 되었습니다. 군중들은 살아생전 그토록 강력하게 덴마크 국교회를 비판한 자의 시신을 교회가 장례식을 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거의 폭도가 되다시피 하여서 이 장례식을 거부하였습니다. 원만하지 않는 과정 뒤에 그의 시신은 가족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가 정확히 어디에 묻혔는지를 모른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의 맏형이며 교회의 감독이었던 패터가 질투와 증오심 때문에 동생의 시신이 어디에 묻혔는지를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까닭이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키에르케고르에게 오랜 친구 목사가 찾아와서 교회의 전통대로 교의 문답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키에르케고르는 교회에 의한 종교 예식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시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후에 인간들이 그리스도교 안에 있는 것들을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정비하려고 했어.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주권자가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존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것은 마땅히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며 자신의 삶을 비교함으로 인생의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며 그 뜻을 알고자 했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융합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희석시키기 때문에 이 덴마크의 국교회는 이미 타락하였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러한 그의 입장을 잘 알려주는 것이 바로 동시대의 덴마크의 철학자이며 동화작가인 안데르센이 쓴 미운 오리새끼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기럭이라는 우화적인 그 이야기에서 잘 나타납니다. 안데르센과 키에르케고르는 동시대인이자 서로에게 비판을 주고받는 아주 좋은 동료였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안데르센이 미운 오리 새끼에서 오리들 틈에서 돋보이는 백조를 가리킨 것이 바로 그 당시 시대를 살고 있던 기독교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안데르센이 썼던 이 동화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쓴 것이 아니라 어른들을 위해서 그 당시에 살고 있던 덴마크 국교인들을 위하여서 쓰여졌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늘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야성을 지닌 존재가 바로 백조가 바로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반면에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우화 기러기에서 날수 있는 기러기가 날지 못하는 거위들을 날게 해주려고 돕다가 결국은 공상적 바보라는 비난을 거위에게 듣습니다. 이런 비난 앞에 기러기는 의기소침해지고 오히려 세상에 만족하면서 날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러기가 바로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똑같이 덴마크 국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탐욕과 이 땅의 재물과 이 땅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가치와 야성을 잃어버린 존재가 바로 기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는 야성을 가지고 하늘을 나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를 가리켰다라면, 기러기에서 기러기는 야성이 상실된 이 땅의 탐욕에 만족하며 더 이상 날수 없는 존재, 하늘을 그리워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덴마크 국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아주 유명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거위는 절대 기러기가 될수 없으나 기러기는 곧잘 거위가 돼버린다. 경계하라. 변증학에서는요, 긍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진리를 찾는 것이 있고요, 부정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서 진리에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안데르센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백조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의 삶이 험하고 또 고난 가운데 있고 그들에게 진정한 하늘 소망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기독교인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라면 키에르케고르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부정적인 이 땅의 삶에 만족하며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가치를 잃어버린 존재들에 대한 진리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더 누가 사랑을 받겠습니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안데르센이 많은 사랑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미운 오리 새끼들 가운데 껴있는 백조이십니까? 아니면 기러기들 사이에서 더 이상 하늘을 날 수 없는 기러기이십니까? 아, 갑자기 나를 새로 비교해서 기분이 나쁘시다면 죄송합니다.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 땅의 삶에 있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늘 가치를 그리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백조의 위치에서 존재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종교도 하나의 권력화가 되고 세속화가 되어서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러기와 같은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에게는 세 가지의 보물이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도신경이 있죠.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믿음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핵심,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인의 비전과 소망을 알려주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며 미래를 준비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비전을 요약하고 있고 기독교 비전의 핵심이 되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인이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하는지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행동을 요약하고 있고 그 행동의 내용에는 핵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비전과 소망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주기도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서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얘기는요. 전제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자세하게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외식하는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마태복음 6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식이라는 것은요, 그 어원적으로 따지면 연극 배우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윤리적인 용어로 부정적인 겉과 속이 다른 이중 인격자를 가리킬 때 바로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한 것이죠.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용을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 종교 회개에 지나지 않는 기도, 사람의 인정을 받거나 자신이 원하는 탐욕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외식하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잘못된 저렇게 기도는 바로 6장 7절에 나오고 있는 중언부언의 기도를 가리킵니다. 소원 성취를 위해서 잘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도 기도하는 바로 기도를 중언부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이방 세계에서는 약 300개 이상의 신의 이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신들의 이름들을 나열하는 것이 하나의 제사의 축문과 같이 기도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300명이 넘는 신들의 이름을 한 명도 빠뜨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나의 기도가 누가 응답해 줄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그 신의 이름이 빠지면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300명이 넘는 그 신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축문을 외웠다라는 것이죠. 이런 기도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공허한 말의 기도라는 것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는 원인과 이 결과의 관계, 인과관계로 기도를 접근하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주는 것만큼, 기부하는 만큼 테이크하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미리 결정해 놓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라는 이 긍정적인 의식과 무의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바치고 기도하면 주어지는 기브 앤 테이크의 기도 역시 이러한 주권부원의 기도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영성가 중에서 기독교 영성가는 아닙니다. 세계를 이끌어갈 미래의 100명의 영적인 리더 가운데 이 그렉 브레이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입장으로서 어떻게 기도에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탐구하며 그가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네, 거기에는 두 가지 큰 그가 기도가 무엇인지 이론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기도하는 대상자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그렉 브레이드는 중국의 한 자치구인 티벳에 갔습니다. 티벳에 가면 라마교가 있죠. 라마교 주지 스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하루 종일 관찰했습니다. 이 티벳이라는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죠. 해가 뜨면 공중에 떠 있으면 한 여름같이 따가운 여름 같은 온도가 올라가고 덥습니다. 반대로 이 해가 히말라야 산맥에서 딱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겨울이 바뀔 정도로 대단히 혹독한 날씨를 갖고 있는 것, 높은 고도에서 숨조차 쉬기 어렵고 열 걸음을 걸어도 예, 모든 힘을 다 소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티벳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가 가만히 하루 24시간 동안 이 라마 고승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관찰하였습니다. 근데 라마 주지스님이요, 자그만치 하루에 14시간에서 17시간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것 빼고, 먹는 것 빼고, 화장실 가는 것 빼고 다 뭐 하는 겁니까?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14분에서 17분을 하십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비교할 수 없죠. 이 그렉 브레이든이 라마 주지 스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스님 기도를 이렇게 자그마치 17시간씩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티벳의 고승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에 강력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할 뿐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가장 강력한 확신이 들었을 때 기도에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예, 그렉 브레이든이 두 번째로 이제는 미국의 뉴멕시코에 있는 인디안 주술사를 찾아갔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 기우제의 그 기도를 하는 것을 주술사의 기도를 관찰하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 주술사가 비가 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아주 인디안들에게 알려져 있던 아주 영적이고 거룩한 곳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그 전에 몸에 샤워를 하고 의관을 정지하고 가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올리고 눈을 감고 묵상하듯이 5분 동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는 다 끝났다라고 나와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주술사님, 당신은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라고 묻자 주술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비가 오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비가 지금 내 머리와 내 몸에 떨어지고 내 몸이 온 몸이 다 비에 흠뻑 젖어서 내가 우리의 마을을 걷고 있는데 그 마을에 비가 내려서 다 진흙창을 걷고 있고 또 집에서는 흙냄새, 비가 오면 흙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상상했습니다라고 확실한 내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 가운데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마교회 주지 스님도 인디안의 기도도 그들은 철저하게 어떤 내용을 품고 있습니까?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내면 가운데 잠재되어 있는 것은 바로 범신론적인 세계관에 입각한 기도인 것이죠. 내가 우주이고 내가 신이고 내가 자연이고 내가 자연과 하나 될 때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신념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오래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면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식 가운데 강력한 확신을 가지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대상을 향한 기도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살아 역사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또 살아계신 인격자이시며 그 관계는 결코 일방적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더 테레사가 CNN과의 인터뷰에서 그 기자가 물어봅니다. 당신의 기도의 내용은 주로 무엇을 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예, 마더 테레사가 저는 주로 듣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필요를 따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인격적인 이 대상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과 음성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그 첫 번째 기원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모두 여섯 개의 기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대상자를 부르는 것이 있고요, 나머지 여섯 개의 기도의 기원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헬라 원문에 의하면 원문의 처음 세 가지에는요, 그 기도의 호칭을 부르는데 2인칭 단수, 당신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주기도문에는 나와 있지 않죠. 하지만 새롭게 번역된 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나머지 세 개는 1인칭의 복수, 우리의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에는 모두 몇 개의 두 돌판이었습니까? 몇 개의 판이었죠? 두 개의 돌판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도. 또 다른 하나는 인격적인 관계 간의 사람과의 대인 관계를 위한 기도가 나와 있는 것처럼 십계명의 구조와 같이 주기도문도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세 가지의 간구와 또 우리와 대인관계를 위한 세 가지의 기도 내용들이 담겨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이 기도문은 철저하게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준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주기도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단지 예배하고 단지 하나님 앞에 이거 실존 가운데 필요를 간구하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이 주기도문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고대의 전통 때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 전교회나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아직도 이것을 엄격하게 이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대상을 구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일이나 공허한 말에 반대하며 제자들이 해야 될 기도를 알려주시는데 먼저 기도의 대상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 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표현에는 세 가지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친근감과 신뢰감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죠.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근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하지만 대단히 경외할 만한 존귀한 분이다라는 것을 바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마지막으로 이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그냥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고 이 공동체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이라는 것은요, 모두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 3차원의 세계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늘이 존재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의 눈에 지금 나가시면 어디가 보입니까? 보이는 가시적인 하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늘은 어디 있겠습니까? 1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습니까? 3번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의 반대 땅은 바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 창조에 따라 지음을 받았지만 타락하여 쓸모 없어진 땅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죽음과 죄의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깨닫기 전과 깨닫기 후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단지 우연히 존재한 우리였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진화론에 따라서 뭐 진화론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원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삶의 가치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죄를 지어도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면 그 욕구에 따라가는 것을 바로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그런 존재가 바로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삶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목적과 계획을 따라 존재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삶의 최종 권위자는 내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종 권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참된 영적인 권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아, 진짜 하늘 아버지를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우리가 잘 외우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빨리 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단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결정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기도문에 모두 10번의 우리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개인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도르크빌이라는 사람이 개인주의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했는데요. 인간이 지닌 최대의 자유와 책임과 목표를 이루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바로 개인주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개인주의는 범죄한 인간들은 이것을 무엇으로 쓰고 있죠? 철저한 이기주의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만감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앞서거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는 대단히 터부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 기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원래 원어에는 어떻게 포함이 되는 것이죠? 당신의라고 이렇게 호칭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새 번역본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새롭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드리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고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노력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녀의 이러한 간절한 간구가 하나님께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 목적을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와 복음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지를 가리키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 사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아담이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에노스 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예배가 드려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배역하여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의 삶과 행동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거저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값진 복음의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때문에 높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리워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자신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서 나의 의로움과 나의 감정과 나의 열정과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을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짓밟히고 오히려 세상에서 농담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기원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종말의 때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오해와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마땅히 거룩한 존재로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의 첫 번째 간구의 기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기원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땅에 우리의 회복과 이 시대와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개인주의에 따라 이기주의에 따라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감정에 치우쳐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오히려 그 명예가 실추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백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반대로 기러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백조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 수많은 오리들한테 어떤 취급을 받는 것이죠? 야, 너희는 왜 이렇게 착하냐? 그건 어리석은 거야. 남을 속여야지 강탈해도 괜찮아. 아직도 이렇게 순수하게 살아가네. 야, 너희가 믿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야. 돈이 전부야 라고, 권력이 전부야,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전부야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기러기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히려 우리가 탐욕에 빠져서 우리의 의와 우리의 정의와 우리의 경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오히려 이용하는 존재로 참 소망을 잃어버린 존재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키에르 케로그가 얘기했던 부정적인 의미의 이것이 오히려 쓴 약이 어떻습니까? 몸에 좋습니까? 나쁩니까? 여러분들한테 싫은 얘기 해주는 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한 교수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미국의 목회 현장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교회가 분열되고 분쟁 가운데 서로 간에 싸움이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하죠. 이민을 갔던 그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 미국 교회 가운데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교수님은 파트타임으로 목회를 하면서 두려움 없이 강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 있는 담임 목사님은 그들에게 싫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싫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 목사님은 구애를 받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그분이 왜 그런 싫은 얘기를 했냐 하면 싫은 얘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의 건강한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전했을 때 성도들은 바른 기준을 세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시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귀한 서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